우리 함께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참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청년들에게 제가 원색적인 질문을 잘합니다. 뭐 그 질문이라고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꼭 정리해야 될 명제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쩌면 향방 없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첫째는 당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언뜻 정리하는데 그 사람이 당황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다니다 보니까 저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다니면 혼나고 빼먹으면 또 집에 가서 맞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한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참 멋진 대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실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대답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뭔가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구원받은 그 상태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구원과 천국의 연결점에 뭔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가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시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미 구원받았느니라, 지금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이런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이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주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지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시제가 세 가지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한다, 불가한 일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순종하고 말씀에 믿음이 확실하게 못 박히듯이 단단하게 박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경주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요, 수요 예배요, 금요 기도회요, 주일 예배요, 헌신이요, 봉사요, 선교요, 우리가 모든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양식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이 기도가 습관처럼 나오는 습관의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 시절 연애하던 감정으로 막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만나면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만나면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의 품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고백이 나는 뭘로 준비할까,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 살면서 주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살면서 하루를 살지만 우찌무라 간주가 썼던 책의 제목처럼 일일일생, 하루를 살아도 평생을 함축해놓은 하루의 삶처럼 이 하루를 내 일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지막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자로 우리가 성경을 처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기록됐으니까 아,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그 장소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가야 된다.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톤브라논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5장 찬양 엊그제 부르셨죠? 우리가 불 끄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례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너무 막무가내 취급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저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치유함 받는다, 소경이 눈을 뜬다,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게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례하다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비춰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달라는 그 요청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감히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교회가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천국의 모형을 갖춘 공동체인 게 맞습니다. 다 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을 맛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삶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차를 저는 저 밑에다 대고 걸어 올라옵니다. 걸어 올라오면 이제 하늡니다. 꽃길이 너무 예뻐서 그 꽃을 갖고 오신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의 손길이 그 동산에 다 묻어있는 걸 제가 보면서 매일 느낍니다. 누군가는 그걸 수고하고 갖고 와야 꽃이 자랍니다. 혹시 집에서 이렇게 가든이 있으시면 땅을 좀 이렇게 개간하셔서 거기다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들깨도 심고 해서 이렇게 좀 따서 드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정원에서 뭘 얻어먹을 수도 없고 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수고의 땀이 있어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구는 태양빛에서 팔에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어야 그 아름다운 정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올라오면서 3주 전부터 백합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백합화 아시죠? 향기가 참 좋습니다. 아마 여기 백합화 한 다발만 갖다 놓아도 우리 교회 예배당 안이 아마 백합화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백합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도 흥얼거리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베테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이 나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빠른 찬양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었는데 동남풍 서북풍이 불면 그 가시 떨기에 백합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주 동안 그 백합화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찬양을 눈물로 불렀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핀 백합화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누군가 그 가사를 썼을 텐데 우리 온실의 화초처럼 가만히 나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이 쏟아질 일을 만났을 때 백합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시밭에 백합화가 동남풍 서북풍에 흔들리면서 찔리는데 그 아름답고 고운 그 백합화의 향기는 없어지고 찔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무슨 향기가 난다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향기가 날린다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같이 험한 길을 주님 따라서 간다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한 방에 해결할 것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혈기 가지고 소리 한번 확 지르고 꼼짝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윽박지르고 협박하면 한 번에 해결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돈 지고 유명한 변호사들 고용하고 유명한 세무사들 고용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 안 가리고 모든 일 다 해결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변명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거 참고 참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걸 참아내야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한마디 부딪히고 누가 지나가면서 아유 짠해 싱겁네 이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답답한 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허허 웃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돼야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모이는 이 회중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소리 소문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섬겨줄 때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늘나라를 담아주신 교회 말씀이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이루어낼 때 우리의 자손들이 그 신앙을 이 땅에서 유업으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떡을 떼어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 이건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돈 셀리어스라는 그 예배학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보면 참 은혜로운 내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 책을 읽은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도 그분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신 것 같이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 교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아멘. 서부에서 공부할 때 하베스트 락 처치라는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되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그 귀한 헌금을 강대상 앞에 갖다 놓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집 렌트비를 못 내서 오늘 너무 고통받는 우리 교회의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헌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가진 본질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막 그분의 선포 한마디에 교회에서 렌트비 못 냈던 분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남으시라고 그래서 남아서 그 헌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려움을 해결했던 일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참 요즘 교회가 해내기 힘든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욕을 먹는 이유는 재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삶이 궁핍하고 어려워지면 자꾸 어카운트 보게 됩니다. 이 월세가 되나 안 되나, 지금 빠져나가야 될 돈들이 통장에서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가, 거기에 우리 눈이 계속 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통장 어카운트 확인하는 만큼 성경을 보고 있나? 내가 통장에 넉넉히 있는 돈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만큼 제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더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의 기울기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왜 우리 교회라고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도님, 우리 동산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한 번쯤 이 땅에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